나의 선하신 목자 여호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불이 나서 대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설교를 어젯밤에 리메이크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150개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23편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 영감을 받고 아름다운 곡조를 붙여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곡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는데 한국어로 50여 곡, 영어로 300여 곡, 또 다른 언어로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많은 찬양 작곡가들이 다윗의 시 23편에 곡조를 붙여왔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도대체 무엇이 쓰여있길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까요?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시인이나 어떤 작사가가 인류 역사상 빌보드 차트에 3000년 동안이나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시를 쓴 다윗은 시편 150개 중에 절반 이상을 쓴 시인인 동시에 작곡까지 하는 요즘 말로 싱어송라이터 일뿐만 아니라 또 비파도 연주해서 사울왕의 병을 치료하는 음악치료사 정말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능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뛰어난 정치가이고 전쟁을 했다 하면 늘 승리하는 아주 탁월한 군사 전략가에다가 용감한 군인이라는 사실인데 세상에 뭐 이런 사람도 다 있나 하는 그 우리와는 다른 어떤 이질감을 주기도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다윗의 발꿈치라도 쫓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러운 생각도 들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도 다윗처럼 되는 방법을 힌트하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윗처럼 되는 방법. 자, 그 답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데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이 가진 이 모든 재주들이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알라고 권유를 합니다. 우리 금년에는 전도하는 해로 정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전도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취미가 몹시 다양했습니다. 특히 그 무엇을 가꾸고 돌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 취미가 점점 자라서 아주 전문화, 그러니까 제 삶의 일부가 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닝입니다. 가드닝 중에서도 컨테이너 가드닝이라고 그러면 화분 속에 화초를 가꾸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화분 안에 심어져 있는 화초들의 삶이 순전히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들의 삶과 그 삶의 질이 전적으로 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잘 돌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에게 제공을 합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죽으니까. 자, 화초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화초마다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때 집에서 300개의 화분을 돌본 적도 있고 또 우리 집은 화초 병원으로 알려져 있어서 외래 환자도 가끔 입원하고 건강해지면 제가 퇴원시키고 그렇습니다. 자,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분의 위치를 필요에 따라서 자주 바꿔줍니다. 겨울에는 해가 잘 드는 남향 창 쪽으로 보내고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북향 베란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캠프로 보냅니다. 이 특성이 다 다른 화초들을 알맞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줄 적에 이 화초들은 그 윤기나는 잎사귀와 반짝반짝합니다. 또 아름다운 꽃으로 나의 보살핌에 응답을 합니다. 1년에 보통 사람이 한 번 피우는 꽃을 저는 세 번까지 피워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화초의 하나님으로 된 것처럼 즐거워하는데 저는 화초를 키우면서 우리를, 나를 화분 속의 화초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초를 빨리 죽이는 두 가지 방법 아십니까? 첫째, 아주 쉽습니다. 물을 주지 않아서 말라 죽이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을 너무 열심히 주어서 화초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조예가 깊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초를 말라 죽이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주어서 화초를 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화초를 잘 키우고 싶어 해요. 근데 화초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게 없어요. 그저 물만 열심히 주면 되는지 아는데 이게 사실 화초를 돌보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다해서 화초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물에 빠뜨려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영숙 씨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저 물만 열심히 주면 되는 줄 압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저 사랑만 열심히 주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관계가 엄마와 자식 간에 자주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저는 화초를 사랑하는 좋은 목자이긴 하지만은 제가 선한 목자가 아닌 것은 저도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화초를 죽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아끼고 돌보는 화초지만은 도대체 이 화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요, 자기 전문 분야의 병에 대해서 5%도 알지 못한다면 그 영국의 아주 어느 유명한 의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세컨 오피니언도 필요하고 서드 오피니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집에 불이 나서 지금까지 전기도 다 들어오지 않고 지금 무엇보다 참기 어려운 것은 보일러와 자꾸 고장이 나서 고치면 꺼지고 고치면 꺼지고 프로모가 수시로 와서 하루에 두 번씩 옵니다. 고쳐도 한 4시간 있으면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장의 원인을 모른다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 화재의 원인이 이 굴뚝 침리가 낡아서 침리에 그 홀이 있기 때문에 그 홀 통해서 우리 집에 있는 그 벽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불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린 몰랐죠. 만약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났다면 순식간에 저희 집은 전소됐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에 불이 났으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집에 있을 때 그리고 낮에 불이 났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화재 속에서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구체적으로 돌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불은 나야 되는데, 언젠간 나야 되는데 수습할 수 있을 때 나게 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전 우리 차가 그렇게 됐지만은 오히려 우리 재정으로는 참말할 수 없는 새 자동차 주신 거 또 감사합니다. 또 이번 화재로 인해서 우리 아주 낡은 TV 제가 좀 제거해 주신 참, 그리고 또 저희 집이 좀 먼지가 많습니까? 보험회사에서요, 사람 넷이 와서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닦았습니다. 집이 반들반들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이사를 갈 때가 된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사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나쁜 것들을 아주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이번에 새삼 또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돌보시는 화분 속에 살고 있는 화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불이 빨리 발견돼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는 거. 그래도 피해를 본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금붕어들은 다 무사하지만은 어항 속에 열대어가 전기 히터가 작동되지 않아서 네 마리 모두 얼어 죽었습니다. 참 얼마나 제가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열대어의 생명이 순전히 나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먹이주고 산소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했지만은 저도 인간인지라 뭐 천재 지변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다. 저를 포함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오늘 다윗을 노래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여러분을 만드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많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다윗 비슷하게 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결과를 노래로 표현하는 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 등장하는 양은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피시는 목자로 보통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양은 아주 지독한 근시라 바로 앞에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다 또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마치 화분 속의 화채 같아서 누가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돌봐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자라고 다 좋은 목자가 아닌 이유는 목자로서의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또 양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어린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아이가 말 듣지 않는다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학대하는 장면이 지금 녹화돼서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 양을 돌보던 전직 목동으로서 그는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잡혀 죽을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하루 살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절감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노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하나님입니다. 자, 계속되는 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초장과 물은 양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입니다. 이 푸른 초장,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비가 온 직후에 신선한 풀입니다. 여러분, 초식동물은 맹수가 항상 노르고 있기 때문에 풀을 마음 놓고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좋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누워 쉴 수 있는 물가로 양떼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시는 그 다윗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에 10년, 10여 년을 사울왕으로부터 도망다니고, 또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응으로 또 도망가고, 또 그 중간에 사건이 좀 많습니까? 그 인생에서 항상 마음 편히 풀을 뜯으며 쉴 만한 물가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여호와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여러분 꼭 물질적인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돈보다는 물질보다는 우리 영혼이 편히 쉴 곳,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낯선 땅에서 고향을 다 떠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진정 이 이국 땅에서 푸른 초장과 누워 쉴 만한 물가가 여러분 존재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의 삶이라는 게, 집을 떠난 삶이라는 게, 여기 유학생의 삶이라는 게, 이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우리 인생이 숨을 곳이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쉬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 학업을 마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안정이 되면은 그때는 쉴만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좋은 것이 항상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절대 내 생각대로 전개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영혼이 너무나 아주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쉴 곳 어딜까요? 예수께서 그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는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쉬고 고침을 받으려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품으로, 예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영어로 repent, 원어로 나함. 여러분,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 영혼을 쉬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는데,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만드신 그 메이커의 브랜드의 메이커의 명예를 걸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십니다. 누가?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가 달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진정 숨어 숨 쉴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청량하는 태양을 막아주는 십자가 그늘, 또 십자가를 위조하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알려주라고 제가 전달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거짓 목자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교회 나오면은 축복받고 부귀영화를 얻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지, 왜 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는지, 도대체 내 기도 들으시는지 마시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식을 망치는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분, 아이들은 저절로 큰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기만 하고 애프터 서비스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아이를 교육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이를 달달 볶으면서 학대하면서 망치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만 일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 것 같아요? 물 많이 주는 거. 아이를 과잉 보호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신속하게 기도만 하면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는데 이걸 부모가 대신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가 뭘 배웁니까? 요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화초에 열심히 물을 주듯이 힘을 다해서 자기 딸에는 자식을 돌본다고 하면서 사실 아이를 익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을 화초처럼 키운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들어주시기만 할까요? 마치 병석에 드리는 요정 진이처럼 내가 부르면 나와서 해결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반대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답니다. 왜? 자,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는 환난, 어려움, 아픔, 비통, 죽음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골짜기를 통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몇 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관심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여러분, 내 앞날에 결코 없으리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이 골짜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 크게 쓰고자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꼭 통과해야 할 필수 코스가 바로 이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곳입니다. 왜? 이 골짜기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야곱처럼 다리를 절면서 이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욥은 사단의 시기를 받아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호와를 목자로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좌절하죠. 양처럼 길을 잊어버리십니다.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언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필수품입니다. 지팡이는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낙하채입니다. 또 막대기는 맹수의 공격부터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지팡이와 인생의 막대기로 인도하시는데 여호와를 목자로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 아무리 깊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를 받으면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아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자로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빠져나와서 다시 삶의 정상에 우뚝 서는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일곱 번 넘어졌으니까 여덟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께서 꼭 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엔 또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자, 이제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네, 아직 없죠. 그러나 이 사명의 골짜기에서는 참 이 한두 명의 원수는 기본으로 따라옵니다. 이 골짜기에서 흔히 일어난 일이 내가 가장 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아파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원수를 꼭 갚을래. 근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갚으면은 또 하나의 원수만 더 생길 뿐입니다. 어떡할까? 갚지 못하는 원한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살다가 폭발시켜서 결국 나의 가슴을 그 원한으로 태워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순 없죠. 갚아야죠. 그것이 내 속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자,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면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시 중동지방에는 귀한 손님을 자기 텐트로 초대해서 한상을 잘 차려서 대접하는 풍습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하고 나의 원수를 함께 초대하셔서 한상 잘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까지 바릅니다. 머리에 기름 바른다, 이거 나를 최대로 높이신다는 말인데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통쾌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내 손에 이 더러운 복수의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원수를 화해시키게 됩니다. 나는 원수를 갚아도, 원수를 갚고도 원수를 오히려 친구로 얻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나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이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바라신 하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초에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윤기라는 잎사귀와 우리의 예쁜 꽃과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데 특성이 다 다른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 화분을 옮기듯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풍요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천박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화분을 이 미국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에도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는 모르긴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교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또 내가 결정한 것 같아도 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또 어떤 분은 학교를 마치고 또 어떤 분은 사회에서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을 이루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 인생의 이 모든 과정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사는 마음은 맞습니까? 오늘 다윗은 마지막 6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나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다 마칠 때 우리 저 천국 여호와의 집에서 그 새나라 새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타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단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뭐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만이 돼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으로 도망가려는 나의 마음을 달리면서 여의 집을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내가 매일매일 내가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화분 속의 화초입니다. 주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짐하세요.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제 시작하는 새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올해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저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다짐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